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오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를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다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까지만 볼게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같이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조 집사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고요? 네. 필름이 끊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미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기억이 안 나는 표현이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렇게 자기의 그 삶에 필름이 끊어지는 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죠. 그냥 뭐 평가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을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의미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라. 담아 살아라. 결국 그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뜻, 그의 목적을 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술 취하며 사는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결국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인생의 의미가 분명 달라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결국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삶,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가 지적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다면서 또 성도라 하면서 성도다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 특별히 일부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너희 삶이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혹은 너희가 불신자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너희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교훈하고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매일의 순간에 그분의 뜻을, 목적을 이루며 살아라. 결국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장 1절부터 보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9장 26, 27절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속에 단 1분 1초도 거기에 의미를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술 취함과 같은 어리석게 보내는 시간 없도록 나는 그렇게 달려왔다. 오직 푯대만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권리, 사도됨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생명을 바쳐 달려왔다. 이제 그게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갑자기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냅니다. 특별히 광야, 출애굽에 있었던 광야의 역사를 하면서 십중팔구 우리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러나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이야기, 너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당시로 보면 약 1400, 1500년에 있었던 광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너희의 이야기다 라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적용을 하며 사십니다. 반드시 이것이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이야기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은 바울이 1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의 이방인입니다. 고린도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타락함 속에서 건져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 이방인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인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의 역사에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같이 잇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선택받고 목적하에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의 교회를 잇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역사로 이어지는 교훈으로 바울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교훈과 또 우리의 가르침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보면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40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이 출애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났고 또 이제 구름을, 그 전에는 구름, 이제 지나서 구름 아래 거하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이미지, 이것을 바다를 바다 속을 지났다고, 구름 아래와 바다 속을 지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십계를 보든 뭘 보든 분명히 메마른 땅을 걸었죠. 바람이 물을 끌어올렸고 땅을 마르게 해서 지났습니다. 결국은 그곳은 원래 바다 속이었으니까. 어찌됐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는 독특한 단어로 해석하는 것은 바울이 유일무이합니다. 바울이 해석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어떻게 출애굽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세례로 바울이 해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홍해 건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나오고 4절은 그것을 쭉 광야의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면서 결국은 이야기하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며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그 권위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이 홍해 건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음, 본질적으로 이 세례받음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본문에서만큼은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운 종이 모세인데 이 모세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끝난 상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바울이 소개해 주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아론을 핏두로 해서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즐거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은 원망하다. 그리고 순서가 그래요.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사적 순서로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와 원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나오는 이 원망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족장 리더들을 지파의 그 뭐 리더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죠. 하고 와서 그에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확신 속에 먼저 정탐하고 오라는 건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거기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참 좋더라. 참 좋더라.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확신 속에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 무시무시하더라. 우리는 가면 다 죽겠더라.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나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지나서 그곳에 가서 죽게 합니까? 원망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원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우상 숭배가 갖는 의미 그것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겠다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와 원망의 본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바울이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미 교회의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9장까지 다 보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지금 9장부터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 본질상 그 의미도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우리의 자유와 권리대로 하겠다는 것,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꾸짖으면서 결국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원망의 결과 어떻게 됐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멸망당했다. 멸망하였느니라. 5절에서 그리고 8절, 9절 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멸망하였느니라. 10절 또 멸망하였다. 결국 멸망입니다. 여러분, 광야 정탐을 가나안 정탐을 끝나고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뭐 그렇게 원망했던 리더들을 그 자리에서 치시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바로 가나안에 안 보내시고 40년을 왜 허락했을까요? 원망의 결과가 40년이라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이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냐, 천국가냐 지옥가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냐, 원망의 결과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는데 이들의 불순종과 원망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로 빠져 그곳에 살게 하는 거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성년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만약에 광야가 훈련 시간이라 한다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성장한 결과로 그들을 가나안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을까요? 죽게 했을까요? 왜 죽도록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우상 숭배와 원망,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백성의 결과가 그렇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결국 이들은 평생 정탐 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 동안 결국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요, 또 진노요,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성도로 부른 고린도 성도 너희가 결국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있고 너희의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의 남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하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술 취함의 인생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서 행위를 바로잡고 너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결국 이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를 성도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뭐 가치가 없는 게 결코 아닌데 천국 가는 존재가 이 땅에 나는 남아있는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아쉬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못함에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의 인생에 담으신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즐거움을 찾아서 내 쾌락과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그 시간에 그것에 내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은 어쨌든 천국은 갈 텐데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지금 죽는 이 시점에 지금 죽는 것과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너희의 남은 인생을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태도를 바로 잡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뜻을, 목적을 이루며 의미를 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고 끝내면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의 결론에 가면서 어떻게 이해하냐. 12절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식이 있다 교만하면서 우상의 재물에 분별력이 있다 교만하면서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믿음의 실족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의 자유만 권리만 누리는 어리석은 자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적당히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직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기에 그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욕망과 교만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말고 신실하게 믿으면서 온전한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선언이지만 이미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장 30절을 펴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고 온 자들을 향한 바울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가나안에 먼저 가셔서 싸우실 텐데 왜 너희는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느냐?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자가 아니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무의미 무가치함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일들을 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할 우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선언이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삼아 우상을 삼을 필요도 없고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답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시간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오늘을 살게 하신 뜻,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 그 뜻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멸망당하는 인생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의지하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